오늘은 시편 33편 강해 원래는 4개의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5개 메시지로 늘어났습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2절 5절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8절에서 22절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미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진리 진실 가운데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진실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반복된 손해를 경험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진리라는 말, 그를 진실로 변화시켜서 한번 고백해보죠.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에 대한 진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 어떤 팩트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될수록 그것에 눈 뜨면 뜰수록 자유롭게 돼요. 정말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이 약하다고 해봐요. 위장이 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는 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속 우유는 몸에 좋고 칼슘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많이 마셔라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자기 체질에 대한 진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일반적인 우유 많이 마시면 칼슘 보충되고 몸에 좋다. 그래서 친구가 벌컥벌컥 마시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마셨어요. 근데 한 40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 내 체질에는 내가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구나라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그것도 데워서 작은 분량을 마십니다. 몸이 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졌어요. 나에 대한 작은 진실을 알았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이 영역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신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가 내가 알고 있는 확보된 이 유산 나와 지금 연관을 맺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진실에 눈을 뜨면 뜰수록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지요. 오늘 5절의 말씀 5절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것을 여러분 같이 상고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 기쁨을 동반한 그런 자유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에 바라는 자를 살피사. 원문상으로는 보라.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다. 이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 향하신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분의 헤세드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악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있는 그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내가 알고 정복할 때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여기서 기근이란 말은 극단적인 기근을 여러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기근이 닥친 상황인데 그때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강한 비유법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셋째 주 이 시리즈 다룰 때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언급하면서 어떤 비유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립하는 것을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런 중단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극단적인 상태의 기근에서도 나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금 시편 33편인데 34편. 이것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34편 10절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극단적인 기근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닥쳐도 만약에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경외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을 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충격적인 비유법이에요. 왜냐하면 중근동에 있어서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은 사자였어요. 그 사자가 굶주림에 처한 상태라면 다른 동물들은 오래전부터 굶주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자 새끼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닌 가장 강력한 프라임 상태의 사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trong Young Lions, 가장 최상의 가장 근육이 그리고 발톱이 무섭고 그 먹이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강력한 그 사자가 그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된 정도의 자연계라면은 다른 모든 동물들 전체가 극단적으로 피폐한 기근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때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공급과 관련하여 암송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즉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확신시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 갑부 그레엄 하트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재산이 작년 기준으로 103억 US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4,475억 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희한한 작업도 해보는데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이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봅니다. 제가 월급 받는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 보니까 25만 년 걸려요. 이 그레엄 하트가 제가 자동차 기름 아끼기 위해서 리터당 몇 센트 올라가는 것 그 의식할까요?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지고 비싸다 그러면은 아 음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하거든요. 그런 고려함이 있을까요? 이러한 거대갑부 그레엄 하트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극단적인 경제 파탄이 와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확신했던 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재정적인 위기가 그것이 개인적인 레벨이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레벨이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적인 차원의 위기가 언젠가 도래하는 것을 그 가능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확보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안전 보장을 통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속성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서 제목을 뽑은 구절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도움과 방패. 주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도움과 안전보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에 학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는 과정과 그것을 내 영혼이 알아먹도록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안전보장, 나의 안전보장, 나의 보호와 공급은 주 예수, 나의 주께 달렸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와 안전보장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냥 가만 두면요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불러들여서 안에 내 내면에서 대화하기를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진공을 비어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채워요. 대부분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내 생각이 해석하여 그것을 안에서 자꾸자꾸 대화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때 여러분은 그 영혼을 학습시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호와 도움이 되신 말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은 고백의 행위예요. 가사를 보고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을 어지럽히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산사조각이 납니다. 그 불신앙의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고백해야 돼요. 20절 이 말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호와 공급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잘 부탁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호와 공급이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호와 공급이 되어주십니다. 입진행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7절에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이러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전쟁에 쓰이는 그런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 즉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 그 군주가 그 군대의 말들의 규모를 보면서 안전보장을 확신하죠.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많은 병거, 군마, 그리고 최고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외교력을 잘 탄탄히 함으로써 여기에다가 점술, 점괘를 통해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침공하려 할 때 이것이 승산이 있는지를 이들은 계산했습니다. 이방 군주들에게 이 점술은 점괘를 뽑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뭐 1, 2만 원이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 점을 볼 수 있는 그 좌판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아이들이 몇 명 모여서 자 우리 점 한번 보자. 우리가 얼마 만에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점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점괘가 틀려서 찾아가서 따지나요? 아니요. 그냥 뭐 몇만 원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점괘가 나라 전체 생존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근동사회에 재물을 들인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가릅니다. 그러면 창자가 확 쏟아져 나오겠죠. 그 창자의 색깔과 이렇게 모양새를 보고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점칩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울 시대와 다윗을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전체 약 한 그 시대 한 790년 정도를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부를 때 주나라라고 그래요. 주나라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790년간을. 다윗이 지금 시편 33편 이 20절을 고백하고 있을 때 중국 주나라에는 무엇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었는가 하면 거북의 등을 태워서 그 점을 치는 그 국가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소개하면 총괄하는 우두머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태복이라 불렀습니다.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이들을 돕는 네 명의 보좌관이 있었고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복인 24명이 있었고 잡아들인 거북의 껍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귀인 54명, 껍질을 굽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구 담당 수인 11명, 군 거북 껍질의 모양을 보고 길흉을 해석하는 전문가 점인 19명. 국가기관이 이 해석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정부 조직을 두고 운영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왜 이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군마를 확보하고 점괘를 뽑고 외교력을 통해서 어떤 연맹을 구성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힘 다 기울여서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일본 안전보장 삼는 것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북 점괘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직을 두고 거북을 잡아서 태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보장과 진정한 공급의 근원이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을 좀 더 정결하게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내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Our hearts erupt with joy in him because we trust his holy na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기 때문이에요. 좋은 번역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기에. 네, 저는 신학을 MDB 과정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91년도에서 94년도 한 3년 반 했는데요. 그때 학장님이 아트 존스턴 박사라고 빌리그레함 휘튼 칼리지 동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학장이면서 성교학 한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그때 큐티하고 있던 어떤 본문을 한국에서 온 영어도 어렵지 않게 하는 신학생으로서 아마 촬영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 그날 큐티하던 본문을 이제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문이 드는 것도 있었고요.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 힘되는 것.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존스턴 박사님이 어떻게 저에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이라. 단지 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향해서 웃어주시는데 그게 인자한, 정말 인자한 그 상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러한 본문이 성경을 실험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지혜이신 그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넓어지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뢰폭이 확장되죠. 이런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고 힘삼은 이러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유업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든든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는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위기 닥쳤을 때 든든함의 배경으로 자리 잡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군주국가요. 제후가 있고 기사단이 있고 여러 종들이 있고 밑에 그 군주국에 딸린 백성들 있습니다. 봉건 군주 제도요. 기사와 제후들이 군주를 향해서 충성맹세를 하죠. 그랬을 때 그 군주는 그 신하들 향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것이 봉건 군주국가의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을 이 본문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믿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백성, 그분의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적으로 공급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유럽의 봉건 군주 국가의 그 시스템을 우리 주님께 대입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 군주들 하는 행위를 보면 부도덕하고 때로는 배신도 서슴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는 뭐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캐릭터상으로는 우리 주님과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관계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우리와 적용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헌신한 대상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의식하는 대상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 대상이, 의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 내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실체화 될 수 있다라면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 파여도 그러한 광경이 펼쳐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유다왕 아사를 잠시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인물과 닮아 있는가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의 초기 모습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사무엘상 13장 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구절 주목하십시오. 사무엘 상하 그 책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떤 상황인가? 블레셋 군사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일으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육지를 보니까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 다섯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수 있는 곳은 아주 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결의를 다진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피신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최대한 몸을 숨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일부 군사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판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군사가 왕을 주위를 지키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요? 떨더라. 자, 이때 사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즌은 이 신앙의 이 시즌은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라면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왕을 보좌하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거의 다 숨어버리고 일부는 동편지파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사왕 15년에 구스와 룹의 연합군대 100만이 아사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울이 만약에 이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면, 이 기도를 사울 왕이 올릴 수 있었다라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대신에 사람들 떠나는 것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워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구절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위기 돌파를 위해서 월권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제사장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자기 권리를 넘어선 무슨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이 질문하고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우시아 왕은 동일하게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결코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위기에 처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질문에 어떻게 변명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1절 12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건하게 들립니다. 육신적 선택에 대한 거룩한 포장을 하여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망령되이 행했음을 보고 바로 그 순간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정말 두려운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집결한 것을 보았을 때 이와 동시에 내 삶을 지탱하는 어떤 요소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을 것이고 원망의 마음, 씁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요. 나만 보라고 내가 너희 삶의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시즌이 되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떠나게 하신다면요. 믹마스의 블레셋 사람 군사들이 진친 그 모습을 볼 때 적대적으로 변한 내 환경 그리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하나님이 감지되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 요소들 아니면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만 보이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지막 권면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형제들이 암송을 잘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지금 그 땅에 진입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 공급이 그치게 될 것이다. 대신 내가 지금부터 직접 돌보아준다.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지하에 그들을 출하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지금 살게 될 이 약속의 땅은 지형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축할 수 없고 때를 따라 위로부터 임하는 비에 의존해야 된다. 비가 한 번 내려서 거대한 댐과 저수지를 확보해서 하늘 쳐다보지 아니하고 저수지 물을 대해서 강계시설을 하고 하늘 쳐다보지 아니하고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지형을 만들어놓고 준비해놓고 너희들을 인도한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 삶은 진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정학적 장소로 지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런 지형을 내가 조성해 놓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주룩 흘러내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몇월 며칠 이에 필요한 비만큼 내가 내려주면 풍작이 일어나고 또 올해 가을에 이러한 정도의 햇빛을 공급해 주면 그 곡식이 연결고 내가 지휘한다, 돌봐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가 없다.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돌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앙망해라. 그레임 하트의 103US달러, 103억 불이 휴지가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과 방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는 불편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확신할 것 하나, 고백할 것 하나, 결심할 것 하나입니다. 메시지 우리 그 처음 이 시리즈 시작할 때 4주 전에 인도 코끼리 예화 제가 말씀드렸죠. 거대한 인도 코끼리가 왜 작은 말뚝에 묶여있나. 저 여러분 너무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밖에 못하지? 이거밖에 못 연매했지라고 할 때 그 그림에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코끼리 그런데 작은 말뚝에 메어있는 나 이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코끼리였을 때 아무리 해도 뽑히지 않았던 그 말뚝 몸집이 크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에 눈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5톤의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메어서 그냥 줄로 습관적으로 메어있는 그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가 과장을 해서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까? 그대한 하나님의 강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다. 선한 일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섭리를 지금 발전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심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완벽한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고 부활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데스티니 자체는 엄청나고 거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왜 이토록 힘있게 보이죠? 왜 쉽게, 그토록 쉽게 죄 세력에 굴복하고 그 정죄감을 허용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해 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대한 은혜 강이 내 삶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 그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보유 자산이다. 이것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는 고백을 해 주셔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지러운 생각들이, 의심들이 사라져요. 생각 가운데 있는 어지러운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렁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더 이상 나는 죄 세력에 짓밟히는 지렁이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과 보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소리 내어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니요, 입속으로 소리 내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내는 이 쓰는 선포 고백, 가장 먼저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서서히 잘못 정리된 그 결별하고 내 삶 가운데 확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최종 근위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능가하지 못함에도 이상하게 세상이 커 보여요. 힘있게 보여요. 그것은 내 영혼이 충분히 학습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만 아는 것 자체로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습이 돼 있지 못해요.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처음 들은 어떤 정보로 부족해요. 기도에 대한 어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나에 대한 그 강한 학습, 강한 동기부여.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그것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공부할 것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것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영혼에 끊임없이 학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거인으로 쓰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주에 걸쳐서 시편 33편 전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가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지혜이신 그분에 대한 생각이 넓혀지면서 우리의 신뢰의 폭이 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영원한 유업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이 든든함이, 기쁨이 그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일어나 주십시오.